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4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아, 이분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인기 배우 이병헌 씨가 한국의 제56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백두산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 소감이 참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관객 없이 시상식을 치르는 게 유난히 낯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상들을 타온 이병헌 씨, 얼마나 많은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수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관객 없는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건 처음이니 많이 낯설고 어색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그 영화가 재미난 드라마나 사랑 영화라면 정말로 좋으련만 하필 재난 영화 같은 현실이라서 말이죠. 이병헌 씨의 말처럼 우리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극장에서 웃고 울고 감동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과 금값, 환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제1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에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이스나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 부족 비율은 지난 2013년 43%에서 2017년 48%로 높아지는 추세로 전 세계 영양 부족 비율 평균치인 11%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확량이 적은 것이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 2017년 만 제곱미터당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아시아 평균 수확량인 6톤보다 적은 4톤에 그쳤습니다. 또 25세 이상 성인의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이 5.7g으로 세계 평균 24g과 한국 평균 42g보다 크게 낮아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향후 5년간 두 기관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3일 비즐리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지난해 WFP 대북사업 공여 결과와 올해 공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재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 오스트랄리아,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의 외교부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장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사회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필수적 인력 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설명하고 이런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계속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군을 동원해서라도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요약 보고를 자청해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지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군동원을 위한 폭동 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약보고는 CNN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항명이나 다름없는 국방장관의 행보에 미 언론에서는 경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항공사 여객기에 입국을 막을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중국 항공기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차이나 등 중국의 4개 항공사가 적용 대상으로 운항 금지 날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었던 미국 항공사의 중국 취항 재개 허가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당국이 주요 건설 사업에 여성들로 이루어진 조직인 여맹, 즉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강도 소식통이 이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최근 해산시 운총리의 동사무소와 여맹이 당의 방침이란 이유로 도로공사와 산림집, 삼지연, 사적지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했다면서 여기에 매일 동원되는 부녀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런 동원 일단 그러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네, 동원은 의무화돼 있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동원에 못 나가면 돈을 바쳐야 하는, 그러니까 뇌물을 줘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거 못 바치면은 아파도 가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네. 나중에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런데 요즘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네.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뇌물을 내기가 좀 힘들어졌다고 해요. 뭐 그래서 사정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매주 한두 차례씩은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들 좀 힘들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자 여성들은 그렇다면 뭐 주로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있나요?
뭐 강제 동원되는 것도 불만이지만 막상 네. 나가도 숙식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서
예.
불편함이 크다고 해요. 또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여성들이 동원이 된다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만연해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량의 뇌물을 바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마저도 좀 힘겨워서 다들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요즘엔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하면서 생계를 거의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집안에서도 가사노동까지 또 전담하면서 이중고를 네. 겪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가가 있다면 또 나가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힘들죠. 자, 그런 현상이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나요?
네, 이 동원되는 양상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부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이 해산시 송봉 지역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중 한 명이 10일간 동원에 나올 것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에 주로 여성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원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전업 여성들이 주로 이 동원에 나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여성 상당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가게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동원에 나가게 되면 장사도 못하니까 생계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사정도 이제 감안하지 않고 당국에서는 무조건 동원에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또 현지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랫동안 여성들이 그 동원에 나가면 그동안 집살림도 엉망이 된다. 집에서 살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면서 일부에서는 동원을 회피하는 현상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보통 이러면 좀 어르고 달래는 정책이 나올 법도 한데 북한 당국이 여기서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고요?
네, 이 동사무소와 보위부에서는요 동원 회피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동원 회피를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사 결과 여러 명의 여성이 보위부에 끌려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위부는 끌고 간 여성들에게 심할서를 쓰게 강요하고
예.
이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구타를 하거나
아이고.
노동 단련대에 보내겠다 이렇게 네.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심할서가
네.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국가적 중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
예.
보통은 비판서 형식으로만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심할서까지 받는 걸 보면은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우리 북한 여성분들의 여러 가지 권리가 좀 더 잘 보장되고 더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소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동영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번에 들어온 소식이 좀 특이한 거는
예.
그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평안남도 평성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평성 사범대학과 평성 교원대학에서 당 교육부의 검열이 진행이 됐는데 일부 교수들이 외국의 동영상 자료를 이용을 했는데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써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북한에서는 교육 자료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 대학의 모든 학과목 수업에 반영되는 교육 내용과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당 과학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도 사전에 허가를 받긴 했지만요.
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을 받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된 동영상을 교육자료로 쓴 평성사범대학의 생물학부, 체육학부, 음악학부 교수들이 현재 당 교육부에 검토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사범대학 교수들에게서 해당 동영상을 받아서 수업을 활용한 평성교원대학의 교수들도 검열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검열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뭐 실용적이고 네. 다양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문제 삼으면 언제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겠냐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외부 동영상 검열이 강화되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네.
평안남도 지역만 해도 도내 기관과 기업소, 학교들을 대상으로 불법 동영상을 막기 위한 공안기관의 검열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순전화기 검열까지 진행이 되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좀 긴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교육 동영상 말고도 한국에 요즘 얼마나 또 유익하고 재미난 동영상이 많습니까? 저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런 영상들 우리 북한 주민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 역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봤고요. 양정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뭐 남한이고 북한이고 밖에서 모이는 게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우리 집이 제일 편한데요. 편안하고 깨끗한 우리 집에서 오손 도손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끼리만 모여서 맛있는 거 해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그냥 혼자 푹 쉬는 것도 괜찮겠죠? 2PM의 우리 집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아, 저도 빨리 우리 집 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네요.
girl.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gimme, get the gimme, get me. Get the gimme, get the gimme.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gimme, get the gimme. Oh
yeah.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이중고 속에서 올해 마이너스 6%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국제 신용 평가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 기관의 분석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소장님,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국제 신용 평가사죠, 피치 산하의 그 피치 솔루션스에서
네.
그 최근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6% 성장할 것으로 이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 수치는 이제 북한이 그 지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죠, 1997년도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6.5% 이후에 23년 만에 최악의 이 전망 수치인데요.
예.
뭐 이 국제 신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한국개발연구원에도 이번에 그 북한 경제 리뷰 5월에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게 본격화되어진 당시 그 고난의 행군 그 시기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국내외 관련 그 경제 분석 기관들이 북한의 경제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와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안 좋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올해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북중 무역이 전면 중단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북한의 올해 3월과 4월 대중국 수출입이 각각 90%가량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예상보다 더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더 어렵게 됐는데
예.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렵게 된 것은 이제 3년 만 3년이 돼 가고 있는 이제 유엔의 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죠. 그게 1차적으로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중 무역 규모가 그 대북 제재가 이제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도까지는 26억 달러였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2억 달러로 아주 거의 뭐 정말 완전히 뭐 네. 바닥을 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고 더구나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아주 공세적으로 하면서 중국과의 그 모든 거래를 다 차단하고 국경을 폐쇄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그 3월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96%
예.
수입은 90% 감소했고요. 4월에도 이제 수출과 수입이 각각 90%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그나마 유일하게 그 외화를 볼 수 있는 유리한 수단이었으면 관광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북한을 찾는 관광객의 90%가 중국인이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누스 6%의 경제 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미누스 6.5%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수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시만큼의 충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일단 수치상으로
예.
그 당시와 좀 비슷한 데다가 더 어려운 부분이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 경제가 조금 좋아졌거든요.
네.
좋아졌다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낮아진 데다가 코로나19 여파가 왔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으로 더
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특히 중국과 국경을 봉쇄하고 이제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 자원 부족에 그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가 이게 주목해서 볼 부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그 5월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의 그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자신의 건재도 보여줄 겸 또 순천 인비료 공장이 그만큼 북한의 올해 사업에서 상당히 경제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 의하면 그 이후에 공장 비료 공장 가동 여부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보게 되면 상징적으로 네. 이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북한 경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제 중국이고
예.
중국 경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1%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5%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중국은 물론이지만 중국 경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네.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2011년부터 보게 되면은 북한이 그래도 한 4년 동안은 1%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1%를 기록했다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9% 성장을 했어요.
그때 꽤 성장을 했죠.
과거 북한 네. 경제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예.
상당히 그 고성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7년부터 이렇게 돼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지고 코로나 19 사태가 이게 겹치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북한이 상당히 지금 그 고난의 행군 시기와 유사한 네. 그런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수치상으로도 2017년, 2018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던 북한인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렇지만 아직 북한 내에서 물가가 폭등한다던가 뭐 주민들이 동요를 보인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북한이 오랜 고립 속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해온 만큼 이번에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되는데요.
네, 북한이 이제 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또 올해 들어서 이제 특히
네.
자력갱생을 국가 노선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이제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북한의 경제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가 이제 붕괴된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 좋아졌군요. 그 전보다는
네.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코로나19까지 겹치게 되면서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느끼는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되어질 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장마당이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장마당에도 이제 어떤 그 생활용품이 좀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거기서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중국밖에 기댈 데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달부터 부분적으로
네.
중국과의 국경을 약간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켰지만 뭐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중국과 관련한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중국 편을 공공연하게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6월 4일이죠.
네.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 세력이라 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네.
또 5월 30일 날 북한 외무상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홍콩 보안법 지금 이제 중국이 홍콩의 어떤 불안정한 것을
네.
좀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홍콩 보안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북한 외무성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어요.
이걸 보게 되면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좀 고립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 편을 드는 걸 봐가지고 뭔가 중국으로부터 좀 지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 당국은 최근 재정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공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채 중 60%는 기관과 기업에게 발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40% 정도 되는데 이걸 돈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외화를 받고 판매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강제적인 판매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또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네. 이 공채 발행이 아직 실질적으로 추진된 건 확인되지 않고
예.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지난 2003년도에 이제 국채를 발행 발행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한 17년 만에 예, 국채 공채를 이제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뭐 60%를 기관과 기업에서 발급한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렇게 여력이 없죠. 네. 그 가동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이 40%로 예상되는 돈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돈을 갖고 있는 돈주와 개인 특히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위안화나 달러 이런 외화를 가지고 사실 국가가 이들로부터 좀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북한이 이렇게 공채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하나의 그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보게 되면 북한 경제 상황이 확실히 오래 와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대북 제재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이 악재가 겹치면서 북한으로서도 당초 수립했던 경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벌써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가지고 이미 네. 한 두 달 전에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연초에 있었던 7기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적 전략 목적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일단 그런 조치를 취했고 지난 그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올해 예상하고 있는 큰 경제 계획으로서 이제 원산 갈마 관광지구 또 순천 님 비료공장
네.
앞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준공식에 참석한 곳이죠.
예.
그리고 어랑천 발전소, 간천 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의 주요한 경제 개발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순천 님 비료공장, 평양 종합병원, 김책 제철소 요 정도만 이제 예정대로 건설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 님 비료공장은 지금 가동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고 나머지 이제 원산 갈마 또 어랑천 발전소, 간천 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관광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북한에서 돈을 많이 투입했어요. 이제 예상컨대 한 수억 불 정도 투입된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성급 원산 관광 호텔을 이제 북한이 건설을 했는데 여기다 뭐 군인도 투입되고 노동자까지 투입됐는데 올해 뭐 코로나 여파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은 뭐 개장해봤자 지금 올 관광객도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개장이 또 늦춰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 코로나19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 경제적인 부분을 재조정했다. 뭐 단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작년에 비해가서 예산이 조금 증가한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북한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본인들은 뭐 사망자도 없고 공식적인 확진자도 없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재조정할 만큼
네.
그렇게 지금 코로나19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자 북한은 올 하반기에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는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를 내세울 만한 것도 사실 지금 딱히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원래 그랬듯이 군사 모험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노동당 창건 75주년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5년마다
네.
5년 주기를 중시하거든요. 근데 꺾어지는 해다 그래가지고 이제 75주년이니까 그 5년 전 70주년 이제 크게 하고
네.
이제 올해는 이제 과거의 북한의 행사의 어떤 그 스타일을 보게 되면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어렵죠.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장 중요한 뭐 김일성 생일도 그렇고 북한 인민군 창건일 기념일도 그렇고
네.
지금 중요한 행사를 가지고 조용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뭐 큰 정치적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이 어떤 그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우선 그 전략 무기와 관련되어진 북한의 개발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벌써 그 지난달만 해도 북한이 그 뭐 SLBM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랬죠.
특히 또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북한이 아마 자신의 기술력을 또 향상시키면서 전략 무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북한이 좀 국제 사회에 뭔가 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어제 오늘 사이인데
네.
김여정이 그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 잡아 가지고 9.19 남북 군사 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다,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면서 아주 그 우리 정부에 대해 가지고 또 해서 강하게 아마 정말 아주 그 좀 듣기 거북한 네. 얘기까지 넘어서 비판을 했어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대남 도발의 명분을 삼으면서 또 좀 긴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그러나
네.
지금 워낙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뭐 과거처럼 군사적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또 해봤자 그 효과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어차피 지금은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의 어려움이 불필요한 군사력 낭비 쪽으로는 향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야
네,
되겠죠.
네. 남과 북이 좀 더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위기이길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 북한에 대한 분석 나눠봤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연기 잘하는 젊은 배우들의 호연과 탄탄한 대본으로 이 드라마도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진실한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잘 만나게 되는 청춘 남녀의 예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 드라마고요. 이 노래는 2016년에 발매된 이 드라마 음악 중 하나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사귀다 헤어진 연인 생각이 많이 난다고도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정승환의 애절한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너였다면.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또 문을 열어주실 건가요?
네, 지난달 30일 미국이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민간 유인 우주선 시대의 막이 열렸는데요. 또 우주과학 기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주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우주 개발 현주소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크루 드래곤 발사하고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와, 이게 미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 대단하다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이 우주과학 분야 기술력을 굉장히 막강하게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 수준이 근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미국의 민간 회사가 주도한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에 앞서서 중국은 지난달 5일에
네.
국내 최대 운반 로켓인 창정 5B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로켓은요, 우주정거장 개발에 사용될 화물을 실을 로켓인데요. 이번에 무인 시제품 우주선과 화물 회수용 시험용 캡슐이 탑재되어 발사됐습니다. 우주정거장 건설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중국은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 뭐 이런 네. 목표를 갖고 있군요.
네.
같은 달에 미국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중국은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로켓을 쏘고 우주패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묘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데, 말씀해 주신 중국의 창정 5B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창정 5호를 개조한 창정 5B는요, 중국의 우주발사체 가운데 최대 탑재 용량을 가졌는데요.
네.
총 길이가요, 건물 18층 높이에 해당하는 53.7m고요.
네.
자동차 10대 이상의 무게인 22톤 탑재가 가능하고 또 최대 6인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중국은 2022년 유인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3년 안에 11차례 추가 발사를 실시해서 핵심 기술 검증과 건설 작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창정 5B의 시험 발사 성공, 뭐 크루 드래곤만큼 주목을 크게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중국 인민들에겐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었을 것 같은데, 자, 이미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네.
이 우주정거장은요. 우주로 나간 우주 비행사들이 머무는 곳이면서요.
네.
우주 환경에서 각종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 또 더 멀리 우주로 나가기 위한 연구를 하는 전초기지인 건데요. 현재 자체 기술로 우주정거장을 보유한 나라가 러시아와 미국 이렇게 있고요.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는데
예.
이 국제 우주정거장이 2024년에 폐기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러시아,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또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 우주정거장인 루나게이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은 빠져서 자체적으로 유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24년에 폐기될 국제 우주정거장을 대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우주강국이 되겠다 뭐 이런 중국의 포부가 느껴지는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또 있죠. 달 뒷면에 착륙한 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해 1월 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했었는데요. 50년 전에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던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달에 착륙했던 탐사선들은 모두 달의 앞면이었습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와 네. 직접적인 통신이 불가능해서 달 뒷면에 착륙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었는데요. 중국은 통신 중계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달의 뒷면은 앞면에 비해서 분화구가 많고 표면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착륙하기 힘든데
네.
중국은 또 당시 수직 착륙 기술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착륙했습니다.
네, 이때도 정말 막 떠들썩했었습니다.
네.
달 뒷면에 착륙을 했다. 자, 근데 그동안 이 우주과학 분야는요, 미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최고로 손꼽혔잖아요.
네.
뭐, 패권 경쟁을 다투면서 예전부터 그래왔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못한 일을 중국이 해내면서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떠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중국이 이렇게 우주과학 개발에 힘써왔던 건 언제부터였나요?
그 역사가요. 마오쩌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1958년에 마오쩌둥이 우리도 인공위성을 보유하자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1970년 4월에 중국의 첫 인공위성 창정 1호 발사에 성공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다섯 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우주개발 분야에 불이 붙은 건요. 2003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면서부터입니다.
네. 현 중국 정부도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 강국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해 4월 24일을 처음으로 국가 항천일, 그러니까 우주일을 지정했습니다.
네. 네,
우주강국 건설을 골자로 한 우주의 꿈 실현 목표를 공식 천명한 것이고요. 또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도 해양, 우주, 인터넷 관련 국방 프로젝트를 포함시켜서 전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중국 우주 개발 강국의 목표를 우주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드러내네요. 자, 앞으로는 그렇다면 또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네. 지난해 12월 말에 창정 5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중국은 올해 창정 5호에 실어 중국 최초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고요.
네.
달 표본을 수집해서 귀환하는 탐사선도 보낼 계획입니다. 우주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요. 올해 40기 이상 로켓 발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이번에 그 크루드래곤 같은 경우도 미국 나사와 함께 지금 화성 여행을
네.
시작하는 그런 첫걸음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의 블루 오리진 이제 아마존 CEO가 만든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화성 여행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도 여기에 뒤지지 않고 우리도 화성 가겠다
네.
나서니까 앞으로 또 우주 이 경쟁이 또 얼마나 격하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 개발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미국과 러시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중국의 우주 개발 이야기 오늘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김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인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너무 기쁜 일을 겪을 때, 정말 맛있는 걸 먹을 때, 너무 좋은 공연을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환상적이다, 너무 좋아. 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이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Out of this world라고 하면 환상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빨리는 out of this worl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world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 밖이다. 이 세상의 그 무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좋다. 이런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는데 혼자선 잘 안 쓰이고 뭐 great 이런 말 뒤에 붙어요. 뉴스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와, 이 방송 환상적이야. 너무 좋아하는 Wow, this program is great. It's out of this worl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5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4도, 해산 8도, 강계 11도, 함흥 청진 13도, 신의주 14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원산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6도, 해산 21도, 청진 22도, 원산 24도, 강계 25도, 해주 함흥 26도, 평양 신의주 개성사리원 27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3% 상승한 $37.2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7% 하락한 $1,704.8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2.39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제일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에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이스나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 부족 비율은 지난 2013년 43%에서 2017년 48%로 높아지는 추세로 전 세계 영양 부족 비율 평균치인 11%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확량이 적은 것이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 2017년 만 제곱미터당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아시아 평균 수확량인 6톤보다 적은 4톤에 그쳤습니다. 또 25세 이상 성인의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이 5.7g으로 세계 평균 24g과 한국 평균 42g보다 크게 낮아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향후 5년간 두 기관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3일 비즐리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지난해 WFP 대북사업 공여 결과와 올해 공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재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밥은 봄처럼, 국은 여름처럼, 장은 가을처럼, 술은 겨울처럼이라는 말이 있죠. 북한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음식에는 적정한 온도가 있다는 말일 텐데요. 밥은 봄과 같은 따뜻한 온도일 때, 국은 여름처럼 뜨거울 때, 장은 가을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선선한 온도일 때, 술은 겨울처럼 차가울 때 가장 맛있다는 말이죠. 음식에도 적정 온도가 있고 사람에게도 각자 가장 적절한 나만의 온도, 나만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치열하기도 하고 서글플 때도 있는 우리 삶은 다 그런 나만의 가장 적절한 때와 온도를 찾아가는 몸짓으로 채워지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더욱더 응원합니다. 우리 서로 토닥토닥 해주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더 힘찬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려야 할 텐데요. 결성된 지 오래지 않았을 때고 한창 정말 잘 나가던 때의 한국의 인기 걸그룹 2NE1. 자, 그런 때 2011년 발매된 2NE1의 두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들 중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앨범의 다른 노래들도 다 좋습니다. 그 좋은 노래들 중 한 곡, 어글리 오랜만에 들어보죠. 우린 내일 또 만나요. 밝게 웃어보지 마. 내 맘에 들지 않아.